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그러한 단순한 믿음, 그저 지식만으로 알고 있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수반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와 많은 왜곡 속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느 시대건 존재했었습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은 이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출중한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그 올바른 성경의 해석과 그리고 성경에서 이끌어내는 교리를 바탕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길로 행하고 선조들이 세워놓은 지게석을 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믿음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교리에 기반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낸 시대에 따른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여러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말을 나위 없이 성경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하나하나 모두 섭렵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함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깊이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죽음과 같은 무관심 때문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은 끊임없이 진리를 배우는 것에 천착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게으르고 진리를 깨닫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결국 삶 속에서 수많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배도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일 따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에 성령은 오늘도 지대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도구는 언제나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하기에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성경에 입각한 생각과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성경의 진리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견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의지가 언제나 박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하나님을 향한 한순간의 사랑도 한순간의 거룩했던 마음도 쉬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 쉽게 유동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항상 방황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쉬 무너져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구태의연한 종교 생활만이 지루하게 이어지게 될 뿐입니다.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할 때 어떤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지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아주 똑똑하게 이것을 논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해서 계시를 받은 후에 경외하면서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며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을 내가 이 땅과 함께 다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받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같은 크기의 배를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는 바다를 본 적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약 200km, 16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거대한 배를 지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롯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익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해보지 않은, 머릿속에 상상조차도 되지 않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은 합리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이성적인 추론과 경험도 과학도 상식도 다수가 생각하는 옳음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20년 동안 달나라를 탐사할 우주선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당시 노아가 받은 명령은 쉽게 이해되고 뭐 만들면 되지 하고 수긍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노아에게 지극히 무모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단번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저는 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습니다. 노아는 이 엄청난 도무지 상상도 되지 않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면 내 마음이 동하면 하겠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고자 하실 때 이 두려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 멸망의 계획 속에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거기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한 마을에 있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을 제외시킨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들만 그 멸망으로부터 제외시키셨습니다. 그 의미는 당대에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모든 시대 속에 역사가 존재했던 모든 시대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은 한결같이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가졌는가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만, 오직 노아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 나머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모든 인류는 모두 멸망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결과가 그 악한 시대 속에서 노아만 완전하고 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를 구주로 믿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만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많은 연단과 시련을 넘어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그렇게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증거들이 더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 진리와 전혀 무관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대적인 명령에 대해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용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보존 때문이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노아와 그의 집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보존을 위해서였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의 이 행위를 히브리서는 세상을 정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행위는 당대의 타락한 인간들에게 곧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일의 진정한 의미와 그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가진 조롱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과 묵묵히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노아의 이 같은 방주를 짓는 그 결연한 모습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중심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일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광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들, 그들이 바로 노아의 후예들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보여준 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은 세상과 믿지 않은 자들이 보기에는 지극히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주일마다 먼 거리를 마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세상에 찬사가 쏟아지던 그런 날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에 그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약한 시대에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넉넉한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의 목적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이었듯이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의의 자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방주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지막 때의 구령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도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방주에 승선한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노아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감당했다면 우리 역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몸으로 여기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바로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방주를 지은 노아와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는 이 공통분모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은 그들이 살았던 모든 시대 속에서 방주를 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올바른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것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모든 의인들의 후손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유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같은 삶을 감당해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그 영원한 새 언약의 약속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비우는 자들을 단죄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떤 기능을 어떤 존재의 목적과 이유 때문에 존립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노아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이유였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로 인해서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믿음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끊임없는 순종을 수반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신자의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에 오늘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 진정한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의의 후손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곧 유산으로 취하려 하고 있었던 장소로 떠나기를 순종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문제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순종하면서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와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알지 못하는 일을 했고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의미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아는 것, 다 보이는 것, 얼마든지 계산이 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지만 내게 익숙한 곳을 내게 친밀한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처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이 분명할 때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오직 자기의 판단과 경험만을 의존할 때 충분히 그렇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의 생애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생각, 판단, 예측 그 너머의 일들을 결행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의 가장 큰 삶의 차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믿음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고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나요? 믿음이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그렇게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등을 떠밀려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에 그 아브라함만 그 정도의 믿음의 아브라함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도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 그 믿음이 장성할 때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하여 처음 교회에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그 믿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그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주신 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굳세게 하시는 영혼의 씨앗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이교도였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아가 그가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얻기까지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고자 하심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칭송하고 싶어합니다. 천만에요.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신 분은 그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에게 어느 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그 믿음을 받아 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모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깊지 않아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의심이 되고 염려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도 떠나라, 예,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붙들고 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응해서 그는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를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가셨고 먼 훗날에는 그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고 소망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 흔들리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의 미래 가운데 펼쳐질지 고민하고 있는 지체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아무리 고민을 해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초라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릇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낭패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결국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 가운데서 외국처럼 나그네로 살았다. 동일한 약속의 공동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기초들을 가진 도시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의 기술자와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당도한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그곳에서 마치 외국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곳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더 미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손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약속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그러나 그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곳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진리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의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객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저녁 머물기 위해서 내 집도 아닌 여관 방을 다 뜯어고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모든 가구를 새로 들여놓고 그렇게 하룻밤 묵고갈 방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허름하고 남루해도 하룻밤 자고 날이 밝으면 다시 그리운 고향으로 서둘러 떠나가는 나그네처럼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되 다 소멸돼 버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내세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진실된 소망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그곳에서 장막에 거했습니다. 거하였으니 카토이케오 이 말은 일정 기간 어떤 곳에서 살다 정착하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장막에서 살아가는 유목 생활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 그렇지만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궁극의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 왜 거기에 터를 잡고 번듯하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 않고 장막에 살았느냐? 그 이유를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그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견고한 기초가 없는 천 조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도성은 그 기초가 영원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고 만들어진 도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고 이 땅에서 장막에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자기들의 웅장하고 편안한 집이 아닌 하나님이 설계하고 건축하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그리고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 장막에 유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진정한 신자는 이 땅에서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차지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은 장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풍요와 궁극의 부요함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것을 진지하게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집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너무 많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을 깨워 눈물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이냐? 저주냐? 그 풍요와 번영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워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향하는 동안 우리에게 장막과 같은 불완전함과 불편함과 결핍과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견고한 대리석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천조각으로 만든 장막뿐입니다. 잠시 머물 장막이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전혀 아픔을 느끼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한 몇백 년 거뜬히 살 수 있는 몸을 가졌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신바람 나게 즐기고 놀고 모든 걸 다 먹어치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상에서 사시겠죠? 하나님이 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의 수고와 슬픔이 되게 하셨을까요? 잠시 머물 장막이면 족한 것입니다. 왜? 영원한 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집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장막을 치고 이제부터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신자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겸비하고 가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소유한 것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다 버리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영혼과 마음의 결핍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모든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이 비록 고단하고 힘겹고 외롭고 슬플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미 너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안식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 비록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배우고 그 길을 완주해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는 나그네이뇨? 너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냐?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거할 더 나은 집에 대한 집착보다는 영원히 우리가 거할 하늘의 도성과 그 영원한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의 부인할 수 없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 벅찬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 소망이 나날이 더욱 커져갈 때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의 삶일지라도 그 모든 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 견고한 소망이 있어 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부림에 살아 자신은 후손의 기초를 위한 능력을 받았다. 또한 나이의 시점을 넘어서 그가 약속하셨던 분을 신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또한 한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출생되었다. 그리고 죽음에 처하게 되어왔던 이들을 하늘의 별들이 많음처럼 그리고 바다 깃을 곁에 모래가 무수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지만 아직 그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저질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젊은 지체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그릇되게 행했고 그 결과는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는 분란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 인내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에 대한 인내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약속을 잠잠히 기다리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작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의심한 그 대가를 평생 동안 지불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와 연단을 배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무자한 가운데 그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아브라함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함이고 그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공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도 그 지독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는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은 부부의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성도님들이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한없이 그 아기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부부의 간절한 눈빛을 보십시오.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았음에도 사내는 전혀 행복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녀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나는 네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결국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들이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서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칭호를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도 아브라함이 믿지를 않으니 시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2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늙은 종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죽으면 내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사라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이 다음의 믿음의 인물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는 그러나 후에 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이 가능한 연령을 훌쩍 뛰어넘어서 잉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은혜를 그녀가 받은 것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이게 결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과연 이 사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사라에게 잉태를 예고하자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아내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오. 이것이 사라의 반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비웃은 것은 사라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분명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의심했고 비웃기까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성경에는 비록 그녀의 이 같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녀에게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사라는 함께 믿음으로 그 약속에 동의함으로 남편과 동침을 해서 결국 이삭을 잉태하게 그리고 그 이삭을 낳게 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라가 끝까지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라였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녀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그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남편과 동침해서 결국 이삭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웃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직 그들에겐 그만한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것을 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만 그 약속은 존재하고 그 효력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할지라도 아직 의심할지라도 그 약속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버리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연약하여 의심하고 회의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사라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믿음 없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가십니다. 지금은 의심하고 회의하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계획과 뜻대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노쇠하여 생명을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이지만 그들은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이삭을 출산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중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탁월하게 성장한 이후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는데 갓난아이가 잘 자라서 어엿이 성인이 되어야만 그 부모가 됐어. 이제는 내 자식이야.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갓난아기 때부터. 아니,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전무할 때부터 그 사랑은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비록 사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을 만큼 아직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여전히 의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열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회의와 반감을 잠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펼쳐나가시는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통해 받은 멸시는 그녀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인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지 않은 고통은 그녀를 더욱 믿음의 여인이 되어가도록 일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문이 닫혀버린 자신을 그래서 바라보지 않았고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의심하는 마음과 회의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그녀를 굴복시켰고 믿음으로 남편과 동침함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약속의 성취를 얻어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라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히브리서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라고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녀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설득해 나아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설득의 시간이 비교적 짧은 사람이 있고 빨리 설득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무척 긴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 설득되고 굴복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섭리에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사라의 태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과 같은 언약의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가 죽어도 상관없고 노세에도 관계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나사로의 시신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38년 된 중풍병 병자도 자기의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고통도 즉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와 같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연약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평안 속에서 오늘도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자들이 되십시오. 혹 폭풍우가 몰아치고 메마른 광야를 홀로 걷는 것처럼 괴롭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대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당신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채찍과 매를 들기보다는 아직 온유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순복하고 설득당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그토록 오랜 세월 거부함으로 기어이 사랑의 채찍과 매를 맞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불신과 회의와 의심 속에 당신을 계속 두고 보시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스러운 질병과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의 슬픔과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과 모두에게 버림을 당한 지독한 고독의 그 깊은 상처까지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사랑하시는 자녀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더욱 자라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예배당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일조를 1등으로 많이 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곧게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인생의 모든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과 환경들을 오늘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한 사람들을 교관으로 우리 곁에 세워두시는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당신의 제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 여러분, 부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당신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앞으로 나아가 손을 뻗어 보십시오.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거두고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손을 만져보시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십시오. 도마에게 내어주셨던 주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난 구멍을 그대에게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모든 불신이 확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마음은 믿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피로 물든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셔야만 했던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